당신이 구원받은 것을 아는가? 강의 기록 제17기.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히브리서 10장 19절부터 22절 말씀. 이 단락의 성경의 앞부분은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이루신 것을 말하고 씻었으니 다음부터는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이렇게 많은 것이 있기 때문에 마땅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여기에 한 가지 주의를 요하는 특별한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신약과 구약은 아주 크게 다르다는 것입니다. 신약은 사람이 이미 얻은 지위에서 한 발 한 발 전진하는 것이고 구약은 사람이 한 발 한 발 전진해야만 그 지위를 얻을 수 있습니다. 바꾸어 말하면 구약의 시대에서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아무런 지위도 없었습니다. 마치 학생이 학교의 시험을 응시할 때 시험에 합격할지 못할지를 알지 못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한 사람도 확신이 없고 모든 사람이 다 시험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힘써 하나님을 경배하고 힘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여 장래 어느 날 하나님 앞에서 지위를 얻고 영생을 얻기를 갈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약에서는 정반대입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신약과 구약이 반대인 것을 안다면 복이 있습니다. 신약과 구약은 전적으로 다릅니다. 구약은 사람에게 힘써 하나님을 가까이하여 하나의 지위를 얻으라고 하지만 신약은 도리어 먼저 사람에게 지위를 줄 뿐만 아니라 그 지위가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모든 신약에 믿는 이들은 다 그리스도 안에서 지위가 있으며 영생이 있은 다음에 하나님을 가까이 합니다. 구약은 힘써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만 비로소 지위를 얻을 수가 있고 신약은 이미 지위를 얻고 그로 인해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습니다. 형제 자매들이여, 오늘 내가 말하려고 하는 한 가지 일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위 위에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난날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기억하기를 바라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은 이후에 첫 발을 내디딜 때 바로 자기가 서 있는 위치가 어떠한지를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여러분에게 말하거니와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주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이미 지위가 있으며 또한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므로 우리는 주님을 가까이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오늘날의 모든 사역은 다 이미 먼저 지위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열심히 해야만 그 후에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이러한 관념을 품은 사람은 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의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한 번은 내가 어느 지방에서 복음을 전하며 약 6, 7일 동안 머물렀었습니다. 후에 나는 청중에게 여러분은 예수를 믿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용감하게 말하기를 믿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나는 다시 묻기를 여러분은 무엇을 얻었습니까? 라고 하자 많은 사람들이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후에 나는 누가 자신이 구원받은 것을 안다면 이러한 사람은 손을 들어보십시오 라고 말했습니다. 당시 약 600명 정도가 참석한 집회였는데 3명만 손을 들 줄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이 세 사람도 그들 중에 사람이 아니고 내가 다른 지방에서 말씀을 전할 때 믿고 구원받은 이들인데 나는 그들을 데리고 집회에 왔던 것입니다. 주님을 믿은 사람은 600명인데 구원받은 사람은 3명밖에 안 되다니 이것은 참으로 기이한 일입니다. 1924년 그 해에 나는 장주에서 10여일 동안 집회를 하고 나서 나는 또 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나는 그들에게 예수를 주로 믿느냐고 물었습니다. 1천여 개의 손이 올라가면서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나는 다시 그들에게 여러분들은 믿었으니 자신에게 영생이 있고 멸망하지 않으며 한번 믿으면 영원히 구원받는다는 것을 아십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아주 기묘하게도 좀 전에는 천여 개의 손이 들어올려졌는데 지금은 한 명도 없는 것이 아닌가. 다만 강단 위에 나를 위해 통역해 주던 한 사람만이 손을 들었습니다. 나는 그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모든 믿는 사람은 영생이 있다고 했는데 여러분은 믿고서 어떻게 자기가 영생이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라고 말했습니다. 또 한 번은 어느 지방에서 천 몇백 명이 집회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나는 그들에게 주를 믿느냐고 묻자 곧 천여 개의 손이 동시에 올라갔습니다. 다시 그들에게 구원받았느냐고 묻자 역시 다만 열두 세 개의 손만이 올라갔습니다. 질문의 처음과 나중의 숫자가 왜 이렇게 다릅니까? 믿는 사람은 천여 명인데 구원받은 사람은 다만 열 명 남짓합니다. 설마 그리스도가 믿을만하지 않다는 것입니까? 이를테면 한 명의 의사가 간판에다 병자를 한번 그에게 맡겨 치료를 받으면 다 낫는다고 써붙였다고 합시다. 당신이 그에게 묻기를 당신은 몇 명의 환자를 보았습니까? 라고 하자 그가 1천여 명을 보았습니다. 다시 몇 명이 치료되었습니까? 라고 묻자 그는 1,000명 중에서 12, 3명이 치료를 받았습니다. 라고 말했다면 당신은 틀림없이 이 의사가 믿을만하지 못하다고 말할 것입니다. 보기는 많이 보았지만 좋아진 사람은 많지 않았습니다. 믿는 사람은 1,000명 가량이지만 구원받은 사람은 다만 12, 3명입니다. 그것은 바로 주 예수님이 얼마나 신뢰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또 한 번은 내가 조선의 어느 읍에서 집회를 하는데 놀랍게도 많은 장로들, 목사, 집사들과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는 사람들도 이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전도하여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지만 그러나 자기의 위치는 알지 못하고 분명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들은 사람이 믿으면 곧 영생이 있으며 멸망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이 일에 대하여 조금도 확신이 없었습니다. 대중들과 있어서뿐 아니라 사람들과 사사로이 이야기할 때도 나는 역시 적지 않은 이러한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한 번은 한 명의 부인과 이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나는 그녀에게 주를 믿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녀는 지식이 없고 언어가 능숙하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녀는 그녀의 조부모, 부모들이 다 주를 믿으며 그녀 자신도 역시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십계명을 다 외웠는데 마치 그의 종교적 지식이 아주 많은 것 같았습니다. 나는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거리낌이 없습니다. 당신에게 한번 묻고 싶은 것은 만약 지금 이 세상을 떠난다면 당신은 구원받은 것을 압니까? 그녀는 이것은 감히 말할 수 없는 것이며 나는 지금은 힘써 좋게 행하며 힘써 주님을 섬기다가 그날의 주님이 만일 은혜를 베풀어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나로 천당에 가게 하시면 그것은 잘된 것이지만 그분이 만약 은혜로 나를 구원하시지 않으신다면 나는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나중에 내가 그녀와 적지 않은 시간 동안 얘기를 하고서야 그녀는 분명해졌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그녀는 늘 자신이 힘써 선을 행하고 희생하고 수고를 해야만 구원받을 수 있는 소망이 있다고 말했을 것입니다. 또 한 번은 내가 어느 지식이 있는 젊은 신학생과 대화를 가졌는데 구원받은 이 점에 있어서 그도 분명치 않았습니다. 그는 지금 자기가 최선을 다하여 수고하고 선을 행하여 장래 만일 하나님이 그가 천당에 가기에 합당하게 보시면 구원을 받을 수 있지만 오늘 내가 구원받았다고 말했다면 그것은 너무 자랑하고 너무 교만한 것이 아니냐고 말했습니다. 나는 적지 않은 시간을 들여서야 그러하여금 이 구원의 위치를 알도록 이끌 수 있었습니다. 아, 내가 많은 대중들과 개인적으로 얘기하는 가운데 늘 자신이 감히 구원받았다고 말하지 못하는 많은 믿는 이들을 만났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기꺼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그러하다는 것과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영원히 변치 않으시며 반드시 이룰 것이라는 사실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내가 반드시 힘써서 이르라고 힘써 선을 행해야만 장래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실 소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소망은 결코 믿음이 아닙니다.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성경에서 매번 믿음을 언급할 때마다 과거에 이미 이룬 것을 위한 것이지 장래를 위한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구원받을 소망을 가진 믿는 이들은 주님이 이루신 구원에 대하여 믿음이 다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약속을 소망하고 하나님의 은사를 소망하지만 그러나 기꺼이 그분을 믿지 않으면 이것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바가 아닙니다. 이제 우리는 한 가지의 일을 고찰해 보는데 바로 믿는 이들이 자기에게 영생이 있는지를 알 수 있는가 없는가입니다. 자기가 이미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까? 이 일에 대하여 나는 자신이 무엇을 말하기를 원치 않고 또한 여러분들로 무엇을 말하게 하기도 원치 않습니다. 나는 이 한 권, 성경으로 말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이제 몇 군데의 성경을 보고 우리가 자신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 수 있는지 없는지를 보겠습니다. 첫 번째의 곳은 요한일서 5장 13절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마지막 부분의 말씀을 특별히 주의하기 바랍니다. 여기서는 여러분들로 소망이 있게 하려고 말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는 여러분들로 자기가 이미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고 말합니다. 요한은 어떠한 사람들에게 서신을 썼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이들에게 보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누구입니까?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에게 쓴 서신에서 무엇을 말합니까? 그들로 하여금 자기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한 것입니다. 믿는 사람은 영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성경은 우리는 이 일을 알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요한이 그렇게 많은 말을 쓴 목적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이들로 하여금 자기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3장 38절 39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처음에 한마디는 무엇을 말합니까? 당신이 소망해야 한다고 합니까? 당신이 반드시 믿어야 한다고 말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소망을 말하는 것이 아니오 믿음을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바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자신이 의롭다함을 얻었으며 죄사함을 얻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까? 알 수 없습니까? 바울은 말하기를 우리는 알 수 있다고 합니다. 그는 또 말하기를 우리가 마땅히 의롭다함을 받았으며 죄사함을 받은 사람들임을 알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믿는이라면 반드시 이것을 알아야 하며 다른 사람이 당신에게 이야기해 줄 필요가 없습니다. 다시 고린도후서 5장 1절을 봅시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오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 이 구절의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사도행전에서 여러분들이 마땅히 알아야 한다고 말한 것과는 달리 명령의 말입니다. 여기서 아주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마치 사람은 말할 필요가 없고 우리 또한 시간과 돈과 기력을 낭비할 필요가 없이 일찍 이 일을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합니까? 바울은 말하기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 바로 몸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오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 부활의 몸이 우리에게 있는 줄을 안다고 했습니다. 바울이 분명하게 알고 있었던 것은 우리의 이 땅의 몸이 만약 죽으면 반드시 부활의 영원한 몸으로 하늘로 간다는 것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그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여기서 분명하게 말하고 있으며 분명치 않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바울은 아주 조심스럽게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람들이 오해하여 말하기를 바울은 봉사할 줄 알고 그는 사도이므로 그가 죽으면 당연히 틀림없이 하늘에 가게 될 것이며 우리와 같이 열심이 없고 주를 사랑하지 않은 사람들이 죽는다면 부활의 몸을 얻지 못할까 두렵다고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아주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는 내가 이 땅에 있는 장막집이 무너질 것을 알고 있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우리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나와 당신이 아니라 모든 주를 믿는 사람들이 땅에 있는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을 얻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은 믿는 사람은 자기가 영생이 있으며 구원을 받은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래의 6, 8절은 또 이어서 말하기를 이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에 거할 때에 주와 따로 거하는 줄을 아노니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하는 그것이라. 바울은 의혹이 없이 몸을 떠나면 어디로 가는지 알고 있었으며 그는 그가 영원히 두려운 곳에 가지 않으며 영원히 주와 함께 있을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두려움 없이 담대했고 죽음에 대해서도 조금도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이것이 또한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것이 장래를 기다려야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알 수 있는 것임을 보여줍니다. 또한 디모데후서 1장 12절을 봅시다. 이를 인하여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나의 의뢰한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나의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저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바울은 여기서 왜 또 나를 의뢰한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나의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저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고 말했습니까? 바울이 주님을 믿었을 때 무엇을 주님께 의탁하였습니까? 그는 장래의 영원한 생명과 구원의 일을 주님께 의탁하였습니다. 바울은 주께서 그의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보존하실 것을 깊이 믿었습니다. 바울은 그가 주님께 의탁한 모든 문제들이 그날까지 다 보존되고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으리라는 것을 아주 명백하게 알았고 분명하게 이해했습니다. 우리가 읽은 이 몇 군데의 성경은 다 우리가 이 땅에 있을 때 자기에게 영생이 있는지 없는지 구원을 받았는지 받지 않았는지 안다는 것을 증거합니다. 누구를 막론하고 오늘 자기가 구원을 받았는지 받지 않았는지를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친구들이여, 당신은 거절하며 내가 장래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은 후에야 비로소 내가 천당에 갈지 지옥에 갈지 알겠다고 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내가 다시 말하는데 오늘 우리는 자기가 구원받아 천당에 가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제 나는 여러분들과 함께 몇 가지 문제를 제기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자기에게 영생이 있으며 구원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까? 우리는 먼저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만약 당신이 의롭다함을 얻고 죄사함을 받는 그 길을 안다면 당신이 이미 그 길을 통과했는지 하지 않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만약 이미 통과했다면 영생이 있는 것이고 아직 통과하지 않았다면 영생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이제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해 말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는지 알고 있으며 당신도 역시 다른 사람이 당신에게 이것을 이야기해 준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지금 다시 말하겠습니다. 신약에서는 적어도 150번이나 줄곧 믿는 이에게 영생이 있고 생명이 있으며 정죄를 받지 아니하며 구원을 받는다고 말합니다. 우리에게 아주 낯익은 요한복음 3장 16절은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한다고 하십니다. 어떻게 사랑하십니까? 어디까지 사랑하십니까? 심지어 그의 독생자를 그들에게 주시기까지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미 그분의 사랑의 아들을 세상 사람들에게 주셨으며 예수는 이미 죄인들을 위하여 죽으시고 구속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그 후에는 어떠합니까? 바로 다음에서 모든 그분을 믿는 사람들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성경 구절에서는 세 가지의 큰 중점이 있는데 하나의 큰 사실을 말하고 하나의 큰 조건을 말하며 또 하나는 큰 결과를 말하고 있습니다. 큰 사실은 하나님께서 예수를 땅에 보내시고 사람을 위하여 죄를 속량하셨으며 사람들의 구주가 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의 큰 조건은 사람마다 마땅히 해야 할 것은 믿는 것입니다. 하나의 큰 결과는 너무나 좋은 것인데 사람이 생각할 수 없는 것으로 바로 믿는 사람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큰 사실은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시고 어느 정도까지 사랑하셨습니까? 심지어 그분의 독생자를 세상의 사람들에게 주시고 사람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모든 죄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이것은 큰 사실입니다. 세상에서 이것보다 더 크고 더 진실된 일은 없습니다. 이제 하나의 큰 조건, 큰 요구가 모든 사람 앞에 놓여졌으며 모든 사람이 이것을 만족시켜야 합니다. 무슨 조건입니까? 바로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이 하신 이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다 반드시 하나님의 이루신 것을 믿어야 합니다. 이것이 유일한 조건이며 모든 사람들이 다 마땅히 이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큰 사실은 하나님이 하신 것이고 큰 조건은 사람이 행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큰 결과는 무엇입니까? 바로 멸망에 이르지 않고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당신이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이 이미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그분을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고 했는데 설마 사람이 믿고서 멸망하겠습니까? 설령 하나님이 불의하시더라도 그분은 이러한 단계까지 불의한 분이 아니십니다. 하물며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그러므로 믿는 사람은 반드시 영생을 얻으며 멸망에 이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반드시 이렇게 이루실 것입니다. 전에 어떤 의사가 있었는데 그는 주 안에서 아주 좋은 믿는이었습니다. 그는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다가 기회가 있으면 복음을 전했습니다. 한 번은 그가 한 과부를 진료했었는데 나중에 그녀와 이야기를 하면서 그녀가 믿는 이인지 아닌지를 물었습니다. 그녀는 말하기를 나는 참으로 예수를 믿으며 그분을 구주로 영접했다고 했습니다. 의사는 또 그녀에게 묻기를 당신이 참으로 믿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했다면 당신은 영생이 있습니까? 라고 말했습니다. 만약 당신의 이 병이 회복되지 않으면 당신은 죽습니다. 당신은 천당에 갑니까? 아니면 지옥에 가게 됩니까? 그녀는 선생님, 저는 감히 말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 된 지 몇십 년이나 되었지만 다만 힘써 자라려고 할 뿐입니다. 하나님이 만약 나를 보시고 구원받아 천당에 갈 수 있게 하시면 좋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고 도리가 없지요. 라고 말했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잠깐 기다리십시오. 내가 당신에게 묻거니와 당신은 그리스도인이 된 지 오래되었다면 아마 몇 군데의 성경 구절을 아주 잘 외우고 있겠지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물론 많은 구절을 나는 외울 수 있습니다. 내가 가장 잘 외우는 것은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나는 유치원에 들어갈 때부터 선생님이 나에게 외우도록 가르쳐 주어 지금까지 이 구절의 성경을 5, 60년 동안 외우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즉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함이라고 외웠습니다. 의사는 말했습니다. 당신은 아주 잘 외우셨습니다. 그러나 당신은 지금 영생이 있습니까? 그녀가 말했습니다. 선생님, 내가 방금 당신에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나는 지금 힘써 좋은 일을 하고 아마 하나님이 장래에 나를 잘했다고 말씀하신다면 영생이 있을 것이고 그때에 나는 비로소 영생이 있음을 알 것입니다. 당신과 같이 좋은 그리스도인이라면 감히 영생이 있다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나는 감히 말할 수 없습니다. 의사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자매님, 당신은 요한복음 3장 16절을 잘못 외우셨습니다. 그러자 그녀가 그렇지 않아요. 틀릴 수가 없어요. 이 구절의 성경을 나는 5, 60년이나 외웠는데 어떻게 틀릴 수가 있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의사는 말했습니다. 당신은 그 구절을 다시 한번 외워주시겠습니까? 그러자 그녀는 그렇게 다시 외워나갔습니다. 다 외우고는 의사에게 말했습니다. 어디에 틀린 곳이 있습니까? 의사는 또 그녀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지금 영생이 있습니까? 그러자 그녀는 아주 화를 내면서 말했습니다. 내가 당신에게 두세 번이나 말하지 않았나요? 나는 감히 말할 수가 없어요. 나는 오직 힘써 선을 행할 뿐이고 그날에 하나님이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말씀하실 것을 소망할 뿐입니다. 지금 이 땅에서는 나는 감히 말할 수 없어요. 의사는 또 조용히 말했습니다. 당신은 요한복음 3장 16절을 역시 잘못 외웠군요. 그녀는 말했습니다. 내가 방금 당신에게 외워드린 곳은 하나도 틀린 곳이 없는데 당신은 또 내가 틀렸다고 말씀하시는데 나를 놀리지 마세요. 나는 5, 60년 동안이나 외웠는데 설마 틀리게 기억하고 있다는 말입니까? 당신 자신이 잘못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녀는 곧 한 권의 성경을 찾아서 요한복음 3장 16절을 펴서 의사의 앞에 놓고 말했습니다. 내가 다시 외울 테니 당신은 한자 한자 대조해 보십시오. 틀렸는지 틀리지 않았는지. 다 외우고서 말하기를 선생님, 맞습니까? 누가 틀렸나요? 의사는 말했습니다. 화내지 마십시오. 내가 또 묻겠습니다. 당신은 영생이 있습니까? 그녀는 정말 아주 화가 나서 말했습니다. 당신은 내가 요한복음 3장 16절을 틀리게 외웠다고 말하고 왜 또 나에게 이 일을 묻는 것입니까? 내가 서너 차례나 당신에게 나는 감히 말할 수 없고 오직 장래 하나님이 나에게 있다고 말하시는 것을 바랄 뿐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의사는 또 말했습니다. 당신은 요한복음 3장 16절을 잘못 외웠습니다. 그녀가 말했습니다. 나는 외우지 않겠어요. 당신이 나에게 외워주시겠어요? 의사가 말했습니다. 좋습니다. 그는 곧 요한복음 3장 16절을 한번 외웠습니다. 부인이 말했습니다. 당신이 외운 것과 내가 외운 것은 어디가 다릅니까? 당신은 잘 보세요. 당신이 외운 것과 내가 외운 것은 한 글자도 차이가 없지 않나요? 그가 말하기를 같지 않습니다. 지금 내가 당신이 외우신 요한복음 3장 16절을 당신께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는 곧 외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고 또 힘써 좋은 일을 하고 죽은 뒤에 하나님이 그를 심판하시며 너는 내가 좋아하는 일을 했기 때문에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사람은 멸망치 않으리라. 그러나 내가 외운 요한복음 3장 16절은 누구든지 주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입니다. 그 부인은 이 말을 듣고서야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그녀가 이전에 생각하던 요한복음 3장 16절은 두 마디의 말씀이었습니다. 처음에 저를 믿는 자마다에 오면 다 된 것입니다. 중간에 임의로 어떤 말을 더하더라도 마지막에는 한마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에 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그녀는 비로소 요한복음 3장 16절에는 다만 한마디만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주를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멸망치 않으리라. 아, 형제 자매들이여, 여러분들은 기억하기 바랍니다. 믿는 사람에게는 영생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며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책임을 지십니다. 당신이 언제 믿었든지 바로 그때 영생이 있습니다. 몇십 년 전에 체프먼이라고 하는 전도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아주 많은 사람들을 구원했으며 아주 유명했는데 이미 주 안에 잠들었습니다. 왜 내가 그를 언급합니까? 그것은 그가 구원받은 이야기가 오늘 말하려고 하는 것과 관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박사였으며 학문이 높았습니다. 한 번은 그가 무디 선생의 말씀을 들으려고 갔었습니다. 무디 선생은 노동자 출신으로 학문이 많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후에 그와 무디 선생이 담화를 하였는데 무디 선생이 그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인입니까? 라고 하자 체프만 선생은 나는 어떤 때는 아주 좋고 또 어떤 때는 아주 좋지 않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내가 열심일 때는 아주 열심히 있다고 할 수 있고 냉담할 때가 되면 나보다 냉담한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열심일 때는 나는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 있지만 그러나 냉담할 때에는 나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감히 말할 수 없습니다. 무디 선생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다만 그에게 요한복음 5장 24절을 읽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다 읽고 나자 그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과연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입니까? 그는 비록 박사였지만 그 5,60세 된 과부와 일반이었습니다. 대답하기를 내가 당신에게 말했지 않습니까? 내가 열심히 있고 잘 행할 때는 그리스도인이었다가 잘못 행하여 냉담할 때는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무디는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구절의 성경은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주님의 복음을 듣고 또 그분을 보내시니 곧 천부를 믿는 자에게는 무엇이 있습니까? 성경은 여전히 이러한 사람에게 영생이 있으며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체프만 선생, 당신은 주를 믿습니까? 그렇다면 당신은 바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는 잠시 의심을 가지고 생각하더니 말하기를 나는 아직도 감히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나는 얼마나 나쁜지 수십 번 열심을 내고도 또 수십 번 냉담하여집니다. 무디는 손에 성경을 들고서 말했습니다. 체프먼 박사, 당신은 이렇게 의심을 하시는데 누구의 말씀을 의심하십니까? 체프먼 박사는 그제서야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체프먼 박사는 후에 강단에서 간증하면서 그는 그때부터 비로소 자기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사람이 주를 믿고서 또 자기에게 영생이 없다고 말한다면 이것은 결코 겸손함이 아니라 바로 불신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는 것이며 그 공의롭고 영원히 변치 않는 성품을 의심하는 것입니다. 모든 주 안의 사람들은 다 영생이 있으며 정죄를 받지 않고 이미 사망에서 나와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그가 믿은 그날 거듭나고 새로운 생명을 받은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나는 이 일을 여러분 앞에 놓고 여러분들로 하여금 자기에게 영생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하려 합니다.